예, 계속해서 정결규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유출병과 관련된 정결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출병은 사람의 생식기를 통하여 정액이나 피와 고름 등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질병을 가리킵니다. 예, 오늘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에 대한 관련 규례가 등장하고 있고, 19절부터 33절까지는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유출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출병을 앓는 자를 부정한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런 유출병이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성생활로 인해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방탕하고 부정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몸 안에서 유출되는 정액이나 피와 고름 등이 발생하는데, 이는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음란과 미움과 교만과 탐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각종 유출병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그와 접촉했던 모든 대상들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모두 물로 씻기고 저녁까지 모두 부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유출이 깨끗해지면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7일을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게 하는 정결한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에서 회복된 후에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였던 것이죠. 8일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서 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죄를 속하여 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 설정한 사람은 전신을 물로 씻어야 하며 이 또한 저녁까지 부정하였습니다. 또 정수가 묻은 의복도 빨며 저정까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녀가 정상적인 관계에서 동침한 후에 둘 다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이 또한 저녁까지 부정하게 취급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건전한 성관계는 악한 것이 아니죠. 원죄의 영향 안에서 사망의 올무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얻게 되었다라고 확인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사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저녁까지 부정하니 목욕을 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이제 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인의 경우에는 피를 흘리면 7일 동안 불결하며 그녀를 만지거나 그녀가 머물렀던 자리들 모두가 저녁까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피를 유출하는 여인은 생리 중인 여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녀들은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었고 옷을 빨고 반드시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리 이외에도 피가 계속 유출되는 여인은 혈류병 여인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그녀와 함께 모든 만났던 사람들과 어떤 자리나 모든 사물들 역시 물로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게 취급받았습니다. 만약 유출이 그치게 되면 7일이 지난 후에 예물을 들고 이 또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날과 대단히 다른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접근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결의 의미로 또 위생의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과학의 책도 의학의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늘날의 우리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하게 여기고 반드시 멀리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이러한 규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성적 타락이 극에 이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한 사탄은 타락한 모든 문화를 동원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그가 저주하려고 하자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도저히 외부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게 되자 내부로부터 이스라엘이 자멸할 수 있도록 발람은 꾀를 내었다라고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인들로 유혹하여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던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무너뜨렸던 사건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죽게 되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은 반드시 건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거룩한 과정인 것이죠. 모든 성적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한 오해와 남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 문제도 또 간음의 문제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을 거룩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과 관계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출병과 관련된 규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미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적인 타락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또 사사기에 등장했던 기브아 시대의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세대가 전멸하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을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것은 당연히 죄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로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부부관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정과 이것을 아무리 은밀하게 숨기거나 이것을 나 혼자 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치명적인 죄는 모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나 관음이나 매춘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죄를 범하는 부정한 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적 일탈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일 수 없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그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유출병이 걸린 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자는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유출병자로 상징되는 불의한 자와 어떤 모양이든지 함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결코 죄의 오염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이 거기에 접촉되는 순간 순식간에 이 바이러스가 퍼져서 질병을 유발시키듯이 죄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전염병에 접촉하는 사람에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염시켜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감염된 사람이나 물질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는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접촉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정결 규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믿음의 성도가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악을 깨뜨리고 반드시 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표면에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릇이죠. 오염된 그 물질을 식물을 담았다라면 그 오염된 것이 바로 그릇에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깨트려야 하는 것이죠. 쓰지 못합니다. 다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예, 목기로 만든 그릇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물로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그릇이 바로 목그릇인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그릇이 각기 다른 처리 규정이 존재하듯이 죄에 오염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치유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흔히 이렇게 그릇에 비유하기도 하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골수까지 찔러 완전히 부서뜨려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목기를 물로 씻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악으로 인해 심령이 더러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며 죄 씻음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치유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깨닫고 더욱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출산과 월경과 성관계 자체가 결코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통해 피와 정수 등이 유출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한 것으로 성경은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소실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본문은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쾌락이 중심이 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정결교례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셔서 거룩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얻으시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